예수님의 십자가의 잔인한 죽음에 온 스토리를 집중하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순간 드디어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가 로마 군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 실토됩니다. 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면서 동시에 십자가형을 받은 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되 그 의미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의 성경을 끌어다 쓸까? 이것을 공부하고 싶어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본문 중에 붉은색 하이라이트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기록된 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표현들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임을 두 번이나 언급한 적이 있으세요. 첫 번째는 마지막 식사 시간 테이블에서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배반하리라며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갈 것이다. 하지만 인자를 판자는 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4장 21절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순간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너희가 칼과 몽둥이를 왜 가지고 왔느냐? 내가 강도냐? 매일 성전에서 내가 가르치던 사람인데 그때는 안 잡고 지금 체포하는 거냐? 그러나 성경을 이루려 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48, 49절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은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예견된 그 운명을 짊어지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려운 점은 고난당하실 것을 예견한 성경 기록을 특정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독자인 우리들은 그 기록을 찾아봐야죠. 왜 그 기록이 중요할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록이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안에 성취되었단 말인가?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직접 하는 말에 말 속에 비밀을 캐는 훌륭한 단초가 있죠. 하지만 작가는 어때요? 그 비밀이라는 보따리를 서서히 풉니다. 오히려 이야기 보따리 속에 비밀인 듯 아닌 듯한 뭔가를 넣어 말 그대로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작가의 재능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포도원 소작 농부 비유를 기억하세요? 이런 상속자이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겠지. 이 비유가 지목하는 악한 농부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으로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여기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어떤 테크닉이 발견됩니다. 시편 118편을 인용했죠. 사람들은 개선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미 그를 왕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시편 118편 단어를 사용하는데 들어보세요. 안나 아도나이 호시안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네, 나귀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 호산나 장면입니다. 보세요. 시편의 호시안나로 제가 원문처럼 읽었지만은 마가복음에는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구절을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시의 성전 중심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구약과 시편을 훨씬 더 많이 읽고 연구했을 거니까 그 연결고리를 더 잘 알 겁니다. 호산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구절은 유대 전통에서 중요합니다. 찬양을 의미하는 할렐, 은 찬양과 감사의 한 세트로서 시편 113편에서 118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기념하는 유대절기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월절 같은 기념일 축제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메시아의 오심 맥락이 있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즉 메시아를 환영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개입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구원의 순간을 되새기는 거겠죠. 우리도 예배의 중심 테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당신들은 이 시편을 읽어보지도 않은 거요, 못한 거요 라는 말은 저들에게 뼈아픈 지적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었다라는 말하고 악한 포도원 소작농 비유가 연결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독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할 것이구나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버린 돌이라고요? 버린다는 말은 원래 예수님 자신이 죽을 것임을 예언할 때 쓴 말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마가복음 8장에 되어 있는데요. 이 버린다는 단어가 마가복음 12장에도 한 번 더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게 우연히 사용되었을까? 네, 아닌 것 같아요. 장로 집단, 대제사장 집단, 서기관 집단, 그러니까 사회적 엘리트, 종교적 엘리트, 대학교 엘리트가 합친 정치 엘리트가 된 거예요. 이 집단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죽일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8장과 12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아 죽은 후 부활의 약속이 있더라는 것도 신기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마가복음 12장에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시편 118편에 예견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와 같은 독자는 마가복음을 읽는 중입니다. 인자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장면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책의 앞부분을 뒤척이게 되었어요. 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8장에서 예수님이 받을 고난을 예견하는데 시편 118편 관점과 연결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일반 독자들인 우리가 눈치채기 어려운 발견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더랬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처음 읽을 때는 귓가를 스치는 울림처럼 좀 포착하기 힘든 소리예요.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까 이런 표현이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음도 당해야 하는 당위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를 무찌른 후 성전고를 울리는 감사의 노래가 시편 118편인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십자가의 윤곽을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한 번 더 읽어보니까 그렇게 읽어보니까 그 윤곽이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등산할 때 정상과 같습니다. 꼭대기와 같아요. 꼭대기에 오르면 돌이켜 본인이 등산하던 길을 내려다볼 수 있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꼭대기에서 전에 언뜻 읽고 지나쳤던 부분을 새로 복기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꼭대기 관점에서 다시 보니까 아하! 이런 탄성이 터지더라는 것이죠. 스토리 전체를 이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 마지막 만찬을 전후해서 기록된 대로 혹은 기록된 바라는 표현이 있는데 21절에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고 했어요. 27절에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기록의 인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가는 지금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따라갑니다. 예수님 눈에 들어오는 것 작가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지금 작가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모습처럼 스가랴서 말씀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란 수수께끼 같은 말 사이에 틈을 메꾸어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13장과 마가복음 14장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그 둘 사이에 워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칼 보고 깨어나서 목자를 치라고요? 이걸 시적 돈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산하 높은 산하 무너져다오 처럼 현장에는 없는 것을 의인화하고 관념화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의미가 애매모호한데 더 애매모호한 걸로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가랴서는 아포칼립스 묵시록적 예언서입니다. 특히 9장에서 14장이 그러한데요. 해석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상징이 많죠.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그러니까 이 목자가 누구예요? 칼에 맞아 죽을 목자가 양떼를 내팽개치고 달아난 그 목자가 아닌가요? 그래서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천벌 받은 목자일까? 아니면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이 찔러 죽이고 나서 마치 독자인 아들의 죽음처럼 슬퍼했던 스가랴 12장 10절 장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또 다른 목자 같아요. 비록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나 비전이 신비 속에 가려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비전 자체를 새롭게 해석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사건을 스가랴서가 미리 예견한 것으로 본 것이죠. 실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다고 했는데 스가랴서를 그런 식으로 직접 소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27절 본문을 보면은 목자를 내가 친다 그랬어요. I will strike. 이거는 명령이 아니고 미래형 서술입니다. 그러니까 고쳤다는 거죠. 스가랴서의 말을 마가가 바꾼 거예요. 왜 그렇게 고쳐서 썼을까? 그 이유는 단순 명령의 예언으로 전환한 것이겠죠.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으리라는 그 선포가 시행되고 성취된다는 그림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는 목자를 치는 도구로서 스가랴서에서는 칼이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고 나의 목자인 예수한테 치라고 하신 분이라는 거죠. 아까 마지막 만찬에서 뭔가 어렴풋한 그림이 보이는 듯 했었어요. 그러나 이게 뭐지? 라고 반신반의 했더랬는데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라는 이상한 당시로서는 이상한 의식 같은 저녁 식사를 했더랬습니다. 그 상징성은 독자인 우리가 어림잡아서 헤아릴 뿐이에요. 뭔가 뚜렷한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게 엄중한 하나님의 목적인데도 일부러 작가가 명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과연 보따리를 서서히 푸는 작가다운 마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많은 사람을 위한입니다. 그 의도가 담긴 단어가 14장 27절에 또 있습니다. I will strike. 내가 치리라. 그 목자를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메시아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 권한을 받아야 하리라. 그런 말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이 직접 인자를 쳐야 하는 이유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그 의지는 단호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우리 독자들의 주목을 끌어서 스가랴서를 보게 한 건데 중요한 것은 스가랴서를 봐도 그다지 충분한 정보는 되지 못합니다. 도대체 스가랴 선지자는 그 목자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졌을까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목자를 치리라는 말씀, 그 전조가 불안한 이 말씀 인용 자체가 아,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시는 이 사건은 지독하게 전복적이고 아포칼립스, 즉 묵시록적 문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스가랴서를 인용하는 거 보니까 알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끔찍한 형태에서 죽으심? 이게 평범한 이벤트가 절대 아니죠. 뭐 랜덤하게 한 죄수에게 강한 잔인한 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 저항하다가 잡힌 레지스탕스 유대인들이 무수하게 이런 죽임을 당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아포칼립스 사인들이라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비전, 예언,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드디어 왔다는 사인이죠. 비록 목자들이 칼 맞고 양떼는 흩어지더라도 실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마가복음 14장 50절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스가랴서 13장에서 말하는 그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세운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그날은 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열방을 복종시킬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임박한 순간입니다. 아세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예수님이 떡을 떼십니다. 하나님의 칼에 맞아 죽어야 하는 바로 그 목자가 5천명을 먹이셨던 사건 말입니다. 여기서 그 인자의 그림이 보이십니까?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5천명 먹이실 때 그 떡을 떼는 의미,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서 먹는다. 그 만찬 시점에서 거꾸로 다시 읽으면 오병이어 떡을 떼는 행위는 살을 찢는 의미로 확 와닿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마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시저,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스토리로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 로얄 피겨 예수님이십니다. 나귀 타고 당당히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 역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임을 주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자, 사람의 아들도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열방과 나라와 방언들이 그를 섬기며 권세와 영광을 돌릴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사람의 아들이라는 주장은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로마, 즉 외세와 충돌하는 주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로마보다 더 큰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죄패에 쓴 문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죠.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메시아가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며 죽는 죽음이 바로 자신들이 고대하던 외세에 저항한다는 전통적인 메시아관이 얼마나 가정스러운 아젠다였나를 표시하는 조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마가복음의 기조와 주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지만 폭력으로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선동 구호일 뿐입니다. 이에 대항하는 대담한 구호가 바로 복음입니다. 가스펠, 굿뉴스, 의심할 여지 없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더랬습니다. 황제 숭배에 대한 정면 도전장입니다. 신격화된 로마 황제 어거스터 시저의 출생은 굿뉴스 혹은 복음 혹은 우앙겔리온의 시작이라는 비문도 특히 어떤 지역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비문을 차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저와 한판 붙자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시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충돌하는 지점을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설정한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당신네들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바꾸세요. 완전 개조하고 뜯어 고치라는 겁니다. 신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처럼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은 아들이요 라고 했는데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뭡니까? 당시 시저를 신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타이틀도 황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장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간단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시저인가 예수님인가? 누가 진짜냐? 누가 세상에 진정한 굿뉴스를 가져올 자냐? 그러니까 주인공 예수님은 시저와 맞짱 뜨는 코스를 밟게 되리라는 마가복음 설정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있는 마태 누가복음도 시저와 맞짱 뜨는 본질은 같습니다. 선명합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한다고 했는데 이사야서 64장 1절인데 이것하고 비교해 보면 그 목적이 뭡니까? 원수들에게 알려서 저들을 떨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2절에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싸움이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함축하는 마가의 복음 선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크리스마스 스토리에 포함한 예수님의 스토리가 새로운 출애굽, 노예로부터의 종식 스토리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전에 나를 지배했던 그 노예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격려와 용기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면 로마의 파워를 엎으실 겁니다. 그 로마는 큰 바켓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고 0.1온스 커피 하나보다 가벼운 티끌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할 뿐입니다. 이사야서 4장 15절 17절을 읽고 마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져와서 이 세상의 로마를 멸하시고 제압하시고 저희들에게 기쁨과 자유를 선포하심이 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운 일인지요. 저희들이 오늘 하루 찬송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꼭대기에서 뒤를 돌아보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복기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새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온전한 전체의 말씀으로 저희들 심중에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